반갑습니다. 아마 모두들 기대하고 계시겠죠? 오늘 빨리 마칠 거야. 네. 오늘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전, 그러니까 한숲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신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때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때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제가 저희 교회의 교육 목사입니다. 모르셨죠? 제가 다 아니까. 교육 목사이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땐 제가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차적인 답변이라면, 그것보다 저는 저를 통해 이 본문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던 4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특별히 저를 통해 한숲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간은 매우 한시적이었고, 또 지금 다시 또 그렇게 되었을 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오늘도 주님은 저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목사님은 한숲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김동인 목사님을 한숲의 말씀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믿는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숲을 다음 세대의 모델과 같은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다음 세대의 단절이 있었던 이 사사기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사사기 2장 8절은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이 있고 난 이후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신앙의 세대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신앙의 세대가 단절된 것이죠. 끊긴 것이죠. 지난주 기독 학부모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박성진 목사님께서 참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들은 아주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천국의 실종자였습니다. 세월호의 자녀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도 자녀들의 시신들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예를 드시면서, 천국으로 올라온 부모가 이제는 아이가 올라올 때가 되었는데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녀의 교육을 영원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가 이제 이 천국으로 올라올 때가 되었는데,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신앙의 단절. 왜 신앙의 단절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7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지만 7절을 읽고 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보았고 눈으로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경험을 하였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없었다. 체험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신앙의 단절의 이유는 체험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겠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7절에 이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숫자들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추측한 것입니다. 제가 머리로 상상을 해보신 것인데 아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장로들의 그룹들이 있었겠죠. 리더 그룹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나이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시간에 이제 죽음이 달랐었다면 뭐 대략 예상했을 때 나이 차이가 뭐 제일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부터 적은 나이가 한 20, 30 정도 차이가 났다면 죽음의 날들까지 달랐다면 대략적으로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최소 50년 정도는 그들의 모든 세대가 죽는 날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치 못한 중간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간 세대 때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이후 장로들이 조금씩 사라져 간 세대, 그때의 그들은 대체 무엇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왜 제대로 체험적 신앙의 유산들이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도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읽은 2장 8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생존하였던 장로들이 각 지파별로 그들의 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1장 36절까지 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쫓아내지 못함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 백성들을 멸절하고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바로 그 중간 세대 때에 신앙의 단절이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반복되다가 후반쯤에는 이렇게 1장 2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알게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성하게 됐을 때에 그들을 점령하였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에 따랐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맹세하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부족별로 부족 전쟁을 벌이며 정복 전쟁을 벌이며 그들을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전쟁을 치르고 치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하겠다라고 그들이 경험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끝까지 쫓아내보기로 적정하였다면 그리고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과 타협하다 결국 그들을 쫓아내보내지 않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더욱 좋겠다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의 타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 이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며 경험하였던 중간 세대들이 사라져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불순종과 타협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0절에 그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앙대로 살려고 하지만 좀처럼 그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얻는 경험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타협의 신앙들은 결국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수배 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 부모 세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경험한 다음 세대는 신앙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가진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의 삶이 있는가?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되죠. 자녀를 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정말로 믿음으로 양육되기를 바라는가? 말씀의 가치를 제일 우선순위로 둔 자녀로 자라가기를 정말 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질문에 먼저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하며 서로 대답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서로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부부끼리도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해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지난주 기독 학부모 강의 이후 저도 아내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교육에 참으로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양육되기를 바라기만 할 뿐 그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잘 모르며 또한 그것에 대한 그림들이 참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죠. 근데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저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시골교회의 작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지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셨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 함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정 안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가정 안에서 일한 일들을 여전히 어색해하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저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회자인 저 또한 여전히 부족하며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신앙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자녀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론 순종하기 어렵고 세상과 부딪히는 그 일들 앞에서 몸부림치며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숲의 교육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차의 교육의 자리는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교사는 목사인 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다움이라는 책에서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 안에서 가치를 배운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45분 동안 앉아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는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개를 산책시키거나 세차를 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가르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비행을 저지르고 판단 착오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당신들이 반응하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도 한다. 인격 형성과 제자도는 대부분 비형식적이고 즉흥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난주 기독 학부모 강의 때에도 강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의 자세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습관적인 언어, 태도, 선택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가치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녀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이었는지 그것을 보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알며 경험하는 신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리의 타협적인 신앙과 불순종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죠. 초등부 4, 5, 6학년들이 지금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반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총 21명이고 그 중에 15명 아이들이 이번 일본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1월 말에 가게 되는데 그 비전 트립을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 너희들도 재정을 모아야 된다. 물론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주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매 순간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는 순간에서도 작은 말과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한숲의 교육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국내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K2 리그 준 플레이오프 경기 때 대전 시티즌과 광주 FC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시작을 알리고 3분 뒤에 공중볼 경합 중에 20살의 선수 이승모 선수가 이제 공중볼 다툼을 하니까 뛰었다가 내려오면서 머리가 가장 먼저 바로 닿게 된 것이죠. 그는 땅에 쓰러져 의식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심판과 선수들의 도움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시간 1분 20초 만에 의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2개월에서 3개월의 치료 후에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의 골든타임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안에 동료들과 심판들이 아주 응급처치를 잘한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 신문기자가 이렇게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이승모 선수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과거 비극에서 얻은 교훈 덕이다. 왜냐하면 2011년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였죠. 신영록이라는 선수가 대구 FC와의 경기 중에 부정맥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신영록은 응급처치가 그때 바르게 되지 않았고 50일 만에 의식을 되찾아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 후송 이후 후송이 늦어 선수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들이 응급상황과 대처 매뉴얼과 의료 필수 장비 보급 등 안전 대책들을 잘 마련하게 되었고 이번에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시 그러한 과거의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된 것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골든타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또한 과거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타협은 우리 다음 세대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서 있어 주십시오. 불순종과 타협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때론 세상의 가치에 넘어지며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신앙의 부모로 서 있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신앙을 가르치는 참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이러한 말을 하기를 아주 기대합니다. 아빠, 엄마, 신앙의 부모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줘서 고마워.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 고백이 오늘 훗날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 가운데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이제 찬송과 찬양을 해야 되지만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고 시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순종과 타협의 신앙들은 없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부모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